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월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참사 이후에 미국 내 학교들이 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총을 방망이로 막을 순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야구 방망이를 교사들에게 나눠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요. 돌멩이를 담은 양동이를 교실에 구비하자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경찰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방안, 뭐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훈련된 교사들에게 총을 나눠주자는 이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가 속한 브로워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요. 주의회 법안으로 통과됐던 교직원 총기 무장 방안을 논의하고 난 후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나눠주기로 한 학교의 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내 총기 폭력 방지 대책들,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지만요.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미국 사회의 우려가 이전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도록 하죠. 에드 슈어런이 부릅니다. Perfect 들어보시죠.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Well,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Well,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Share her home. I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성매매와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최고 2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포털과 소셜미디어 회사는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차단하거나 스스로 찾아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외신들은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는데요. 이 법안은 인터넷 발전과 정보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간 IT, 정보기술 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로비가 치열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다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에서 이런 선도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직접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의료기기. 미국 식품의약국이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을 감지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승인했습니다. 11일 당뇨병 환자의 실명 원인인 당뇨병성 망막증을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차단하는 기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승인된 기기는 안과와 무관한 의료진도 영상과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에게 검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망막 카메라로 찍은 눈 영상을 AI 소프트웨어로 분석해서 의사에 대해 환자가 경증 이상의 당뇨 망막병증을 지녀 치료를 위해 안과로 보내져야 하는지 아니면 음성으로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임상 결과 진단 정확도는 87.4%로 나타났고 재검사가 필요한 증상에도 89.5%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식품의약국의 AI 의료기기 승인으로 건강관리 관련 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 현안을 독자들의 관심 사안으로 따라가 보는데요. 네티즌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전에요. 이번 주 한반도 현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머릿기사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9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줘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 전직 당국자들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면서도 미북 회담 전에 깊이 있는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1자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할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핵화 동력이 순조롭게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남북 경제협력 등 섣부른 화해 조치보다는 압박 유지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한 동맹의 공동 이익을 우선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일자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2일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이날 정의용 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따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최대 3억 달러를 송금하고 불법 유류 거래 등 두 나라 교역이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난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한 백악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모두 실패했다. 다른 방법 택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독자들이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중요한 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원하는 이 비핵화 방식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려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백악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스의 가치를 따져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비핵화 방식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예. 지난 9일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의 발언이 이 기사에 소개됐는데요. 일단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을 허용하는 협상들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다.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밟을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전과 다른 방법. 자, 북한이 앞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런데 백악관은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 건데.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 용어만 들어봤을 때는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네.
미국 정부가 물론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북한과 큰 틀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과 시안을 자세히 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다 올려놔야 할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그리고 그 대상들을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등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조치들의 목록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하나로 묶어서 합의하는 게 이 미국이 제안하는 대담한 행동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원하는 게 뭔지 뭐 다 밝히자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한 목록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시한. 그리고 또 방식을 자세히 정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단계적 이행에 합의했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때는 이 시안, 그러니까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 조치들에 대해서 시안을 못 박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정상회담 시기가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들이 이전보다는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여전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결국 회담에서
가봐야
예, 회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준비 기간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렇죠.
건데요.
예.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상당히 좀 바쁠 것 같은데.
예.
자, 다음 두 번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국무부 북한 정권 압박해 자국민 자유와 인권 존중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난주 일각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저희들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이번 기사에는 여기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네, 이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는요 항상 이 인권 문제가 주요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데요.
예.
자, 이번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네. 백성원 기자가 지난 6일 캐티나 애덤스 동아태 대변인에게 논평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의 기본적 자유,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또 어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또 정례적인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 이런 점을 북한이 표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것을 수락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먼저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건데요.
예.
이 말만 들었을 때는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네.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난 10일 헤더 노우트 국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도 역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됐을 때 항상 언급되어온 의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화에서 최우선시 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입장인 것
예.
같습니다. 자,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북한인이 만든 제품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 북한, 이란 통합제재법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에서 북한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서 북한 국적자나 북한 내에서 생산한 물건은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이유가 이게 강제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다라는
네.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민사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국토안보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뭐 다 강제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국토안보부도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북한인들이 만든 물건을 수입하려면 이게 강제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증거를 누가 제시해야 하냐면요. 수입업체가 이 증거를 내놔야 되고
물건을 사는 쪽에서
네네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수입을 해서 미국 시장에 내다 놓는 그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관세 국경 보호청장이 확인을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강제 노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하고 또
네.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하고 뭐 상당히 까다롭게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사실상 북한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건 힘들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러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들는데요.
네.
자, 그런데 뭐 저는 뭐 지금까지 미국에서 북한산 물건은 상점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예.
수입되는 물건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없습니다만요. 네. 보도를 찾아보니까 AP통신이 지난해 10월에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해상식품들, 그러니까 일종의 통조림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로 유통돼서 미국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가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조치를 통해서 해당 물건들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해당 해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 기사는 북한 관련 기사는 아닌데요. 네. 하지만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무역 갈등 소식인데요.
네.
미국이 중국에 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 기사가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연속해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 제품에 천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뭐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제품 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네.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적절하다면 어떤 품목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뽑아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런 종류의 발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3일에도 미국 정부가 중국산 기술 제품에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중국이 그렇다면 돼지고기 등 농산물 또 자동차, 항공기 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맞불 조치를 발표를 했죠.
네, 뭐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압박을 했는데 그런데 뭐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네, 그런 기류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대대적인 개방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열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금융시장도 개방하고 그리고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도 대폭 낮추겠다 얘기했고요.
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무역에 있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시 주석의 이런 약속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상무부가 그 이후에 내놓은 논평을 보면요, 시 주석이 개방을 약속한 게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고 또 여전히 미국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협상을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세계 최대국으로 불리는 미국 또 중국 간의 자존심 싸움, 뭐 기싸움을 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복잡한 이 실리 문제도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기사를 볼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역시 미국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네.
이번 기사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공화당 출신이죠.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네, 이 론 존슨 의원이 얼마 전에 중국하고 또 한국은 비무장지대에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겠죠.
네.
또 지난주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서한에도 역시 존슨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은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이 과거에 실패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네.
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이유는 제재 완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조은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북한과 한국 사이의 가장 생산적인 대화는 단순히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비핵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인권 문제 이것도 네.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존슨 의원은 지금 초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무부도 앞서서 미국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이슈는 비핵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핵 폐기 문제가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 회담 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뭔지 살펴봤는데요.
네.
뭐 역시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독자들도 참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하고 북한 양쪽에서 모두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이제 어떤 비핵화 방식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요. 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죠.
네,
네 미일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는데요. 뭐 관련 소식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죠. 비욘세가 부릅니다. Drunk in Love 들어보시죠.
baby, no, I don't play. Now eat the cake, anime. Say eat the cake, anime. I'm not.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26개 나라를 돌면서 한국전쟁의 아픔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알린 한인 2세가 올해는 미국 내 참전용사들과 기념비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섭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일깨우며 평화의 소중함을 알린 당시 공연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인 2세 한나 김 씨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감사를 전하는 계획을 막연하게 남아 생각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 계기가 사실 2008년도에 뉴욕 그 오케스트라가 평양에 가서 아리랑을 연주하는 거 보고 정말 이 평화가 많이 다가왔구나. 내가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글쎄요. 전쟁의 아픔, 그러니까 참전용사님들의 희생을 알리면서 그분들께 감사를 최대한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거는 한반도 평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한나 김 씨는 같은 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에 맞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단체 리멤버 727을 설립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한나 김 씨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한국전 참전국 26개국을 돌며 참전국 내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했던 한나 김 씨가 이번에는 미국 내 50개 주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떠납니다. 50개 주, 70개 도시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에 헌화하고 미국인 참전 용사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4월 27일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이번 여정은 총 24,400km, 90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나 김 씨는 출발에 앞서 오는 14일 산타폴라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에서 기념식에 갔습니다. 한나 김 씨는 VOA에 오는 27일을 출발 날짜로 잡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월 27일이 사실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건데 우연찮게도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 날짜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북미 회담이 이제 잡힐 것 같은데 저희가 4월 27일 제가 7월 27일 휴전일까지 이제 90일 동안 전 50개 주를 달리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에서 있었던 중에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한나 김 씨는 현재 지역 언론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며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척 사잘라 씨는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한나 김 씨의 세계 일주 여정을 지켜봤고 이번에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And what they have done with that freedom, raising their nation to a very productive nation. It's very, very impressive. It speaks volumes.
사잘라 씨는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참전 용사들이 자유를 위해 매우 큰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잘라 씨는 14일 기념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데요. 지역단체들의 참여를 이끌며 소셜미디어로도 한나 김씨의 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88세 고령인 한국전 참전용사를 삼촌으로 두고 있는 70대 남성 제리 올리비아스 씨도 가족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올리비아스 씨는 미국인들이 한나 김씨의 여정을 통해 메시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인 2세의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걸 미국인들이 이해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한나 김씨는 자신의 이번 여정도 평화를 위한 모두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어도 500명의 참전용사들을 만날 것이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할아버지들이 벌써부터 만남을 준비하고 있던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면 대도시는 많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벌써부터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들은 7월 달에 가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이번 미주 일정에서는 한국전 실종군인 유가족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전사하신 분들은 3만 6천이 넘고 부상당하신 분들 맞아 10만 명이 넘으세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65년 휴전된 지 65년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이 시점에 한반도에 평화가 없고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8,000명이나 되는 분들께서 우리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8,000명 그분들의 가족, 8,000가족이 아직도 내 아들, 내 오빠, 내 동생, 아니면은 내 우리 아버지 시신을 못 찾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실종군인 가족들과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가족들에게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나 김씨의 이번 여정의 또 다른 목적은 워싱턴 DC 한국전 기념공원 내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추모의 벽은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된 그러니까 국가에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참전용사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참전용사 기념비에 안타깝게도 이름,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그 벽을 이름들을 새기려고 벽을 법안을 통과해야 되니까 추진해서 정말 2016년 10월 달에 통과가 되었지만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너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 벽을 세울 비용을 마련을 못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 김 씨는 고령인 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있을 때 추모의 벽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민주당은 루이스 카스 의원을, 휘그당은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과 자유당에 맞설 새로운 지역당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자유지역당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입니다.
멕시코 전쟁 영웅이었던 휘그당의 제커리 테일러 후보는 유권자 수나 선거인단 수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했고 미 합중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1800년대 전반기에 미 합중국에서는 노예 문제가 무엇보다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내전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온 나라가 비극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3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시대.
미주리주 출신의 제퍼슨 데이비스 상원 의원은 남부에 대한 북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부는 남부의 권리, 특히 미 합중국의 준주에서 노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권리를 파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고 봅니다. 1820년에 옛 미주리 타협안이 준주에 노예제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던 게 사실이고 이 타협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주 정부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북부가 남부를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부가 남부를 통제하는 걸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부는 언젠가는 헌법과 노예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부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부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던 존 카룬 상원의원 역시 노예제를 둘러싼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른 의원은 노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합중국은 결국 분열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북부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노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합중국은 끝내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미합중국은 서서히 해체되고 있고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던 끈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합중국으로 통일됐던 세 개의 교회들이 북부와 남부로 분열됐듯이 양 정당도 같은 방법으로 분열됐습니다. 북부는 정치적 균형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존 카룬 의원은 북부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북부는 남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부는 남부가 반대하는 관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정부 공무원 자리도 대부분 북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남부 노예주들이 새로운 변경지역에 진출하는 걸 거부했을 뿐 아니라 남부의 노예제도를 거칠게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남부가 어떻게 합중국 내에서 더 이상 명예롭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중국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남부와 북부가 다투었던 문제들을 법에 따라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우리 남부는 아주 단순한 법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부가 제시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남부는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굴복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양보할 것도 굴복할 것도 없습니다.
카룬 의원은 북부가 남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부의 새로운 주들에서 남부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북쪽으로 도망간 노예를 복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을 준수토록 만들어야 하고 북부와 남부의 정치적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 수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부는 노예 제도에 대한 공격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남부와 북부는 차라리 평화적으로 분리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북부가 평화적인 분리에 반대한다면 남부는 결국 굴복이냐 싸움이냐를 두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부 지도자인 존 카룬 의원의 연설이 상원에서 낭독된 지 얼마 뒤 매사추세츠주의 다니엘 웹스터 상원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미 합중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미 합중국이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단결된 마음으로 미합중국의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미합중국을 축복했던 그 협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의원은 자신이 노예제를 얼마나 증오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잘못된 제도에 어떻게 맞서 싸워왔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노예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부의 새 통치령에서 노예제를 무조건 불법화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이건 현명하지 못한 법일 뿐 아니라 남부를 자극해서 남부가 합중국에서 탈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 상원의원은 북부와 남부가 각자 자기 주장만을 펼치며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망간 노예 처리 문제는 분명 북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도망 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방정부 헌법 제4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곡 헌터 헤이즈의 인비저블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Find out where your place is, but in their narrow minds, there's no room for anyone who dares to do something different. Oh, but listen for a minute. Trust the one who's been where you are, wishing all it was sticks and stones. Those words cut deep, but they don't mean you're all alone, and you're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s up to you. It's up to you입니다. 'It's up to you.' It's up to you. Let's find out what this means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이바와 멜로디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It's up to you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이바는 멜로디에게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오늘 저녁 식사로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멜로디는 I'm not sure. 글쎄, 잘 모르겠어. What do you want? 넌 뭘 먹고 싶은데? 하고 오히려 이바에게 대묻더라고요. 그러자 이바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너가 결정해.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너가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대답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오늘의 영어 표현은 It's up to you. It's up to you이죠. 네, It's up to you는 너에게 달렸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Making decisions is important and it can be difficult.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sometimes, 때때로, you want to ask other people to decide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에 결정을 내려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In this situation, 바로 이럴 때, you can say, it's up to you. Or, 또는, when you just want to be nice and let someone else choose.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친절을 베풀 때도 Of course, you can say, it's up to you. 네, it's up to you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n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한번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What should we buy Ted for his birthday? 테드 생일 선물로 뭘 사줘야 할까? 라는 질문에도 It's up to you. 너가 주고 싶은 걸로 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Do you think I can pass this exam? 넌 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에도 It's up to you. 너 하기 나름이지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너에게 달렸어 또는 너 하기 나름이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 It's up to you.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for dinner tonight? I'm not sure. What do you want? It's up to you. Whatever you want, we will have.
Today's phrase, it's up to you, is used when you want to ask other people to make a decision or when you want to give someone an opportunity to choose. It's up to you.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싶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결정을 맡기다. 상대방이 하기 나름이다 라는 뜻의 It's up to you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